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경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주님, 오늘 저희가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본문이지만 그러나 또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으로 저희가 또 권면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귀하게 받고 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태도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흠정역 성경이 지금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고정된 본문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교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4판, 어떤 분들은 5판, 저는 저 같은 경우 이제 3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같이 읽다 보면 조금 다른 부분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왜 이게 빨리 고정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나마 우리가 우리 세대에 이렇게 올바른 본문, 올바른 성경에 어쨌든 본문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실 유쾌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반항의 영을 경계함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항의 영을 경계함 이런 제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특별히 이제 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부모와 아들 간의 이제 관계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아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이제 가정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징계도 효과가 없는 그런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고집이 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항하고 있다, 반항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둔 부모의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 성경에는 참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성경 구절들을 대할 때 우리가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구절을 좀 잘 보고 좀 잘 경각심을 가져야 될 텐데 이제 이런 심정이 되는데.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한 이제 부모님을 두고 있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절도 있었나 이런 구절은 좀 우리 부모님이 안 읽으셔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 이런 아들이 어떤 부모에게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 이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아들입니다. 아들 얘기하네. 나는 여자니까, 나는 딸이니까 나는 관계가 없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아들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대우하지, 성경시대에 유대 문화권에 있어서 딸은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조차가 없었습니다. 딸은 사실 거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나마 지금 아들이니까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이제 일이 이제 이렇게 행해진다 하는 걸 먼저 아시고요. 여기 어떤 징계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없었을 때 그럼 이러한 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자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부모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 내에 존재하는 악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1절에 보니까 돌로 쳐서 죽이고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악이라는 것은 명백하지요. 이 아들이 행한 이 행위가 악입니다. 그렇죠?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그러한 것, 그런 행위를 한 것, 그것이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용해도 되는 악이 아니라 악도 이제 종류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등급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악은 우리가 그래도 안고 갈 수 있는 악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악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일단 가장 큰 출발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돌을 넘고 있는데 자녀가 돌을 넘고 있는데 부모가 이런 인식 자체를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제거해야 할 악이라는 인식 자체를 갖지 못한다. 그럼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그 가정 전체를 멸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사회의 문제점이 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의 문제점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반항하는 자녀를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반항하는 자녀,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자녀에 대해서 이것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사회는 이러한 고집, 이러한 반항적 기질, 이것을 오히려 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기를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뭐 여러 명 안 낳고 다 하나 또는 많아야 둘을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자녀가 뭐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기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식당에서 떠들 때 또는 전철에서 뛰고 돌아다닐 때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내 자녀에게 지적을 하면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 기 죽인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애 기를 죽이냐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그것을 말리는 것입니다. 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끼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끼를 살려줘야 된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끼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끼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일종의 재능인데 그러나 그 재능이 꼭 건전한 재능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례하고 건방지고 되바라진 태도일지라도 뭔가 톡톡 튀는 행동을 포함해서 그냥 다 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탄이 지금 파괴해야 하는 것 중에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개의 기관이 있는 것이죠. 국가와 가정과 교회. 이 모든 것의 사실 근간이 가정인데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에서 제일 첨예한 문제는 이제 동성결혼이죠. 동성 간의 결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에게도 사랑할 자유를 주세요 어쩌고저쩌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아니죠. 이것은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문제인 것이죠. 너도 나도 다 동성끼리 결혼하고 아이를 입양해야 한다면 그 아이는 그럼 누가 낳는 것입니까? 아, 그거는 공장에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런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 실험실에서 지금 그 아이를 만드는 걸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의 문제도, 부모의 권위를 허무는 이러한 문제도 마귀가 하나님의 세우신 이러한 조직들을 허물기 위해서 강력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인 것입니다. 저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교육 시스템 하에서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는 이러한 것들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는 채 어쨌든 그러한 것을 오히려 적극 장려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이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기와 끼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부모는 그 자녀에 앞서서 먼저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고집 세고 반항적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다. 아마도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를 얘기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은 성선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곧바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범죄한 아담 이후에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성악설이 되겠죠. 그렇죠? 모두가 다 비뚤어진 채, 부패한 채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오염된 채 모두가 다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집세고 반항적인 기질을 끼라던가 기라던가 이렇게 해서 치켜세우시지 않고 이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악이다. 이건 악이다. 이건 제거해야 할 악이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교육의 출발점은 이 고집세고 반항적인 기질을 악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아들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이러한 부모, 이러한 아들을 둔 부모는 이 아들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태의 열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나무도 열매를 맺고 짐승도 이 태의 열매를 맺고 인간도 이제 이 태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맺은 이 태의 열매, 이 열매가 악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그 열매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은 부모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다 지은 농사 갈아엎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물며 자식을, 다 키워놓은 자식을 갈아엎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들을 죽이는데 고의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본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공개 처형에 내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좋은 말씀 많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서로 사랑하라. 뭐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돌려대라. 좋은 말씀 많이 있죠. 참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은 채로 이런 구절을 봤다면 뭐 이따위 책이 있어 그러고 제가 집어던질 만한 책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구절을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죽게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런데 사회 전체의 교육 목적으로 그 아이를 공개 처형해 자기 스스로 그 아이를 끌어다 갖다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먼저는 부모가 그 아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아들을 붙잡아야 돼요. 또 거기 보니까 도시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인민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행위가 어땠는지를 낱낱이 그 장로 앞에서 이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속상한 마음에 그냥 아주 상세하게 이것저것 다 진술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사형 방법 중에 화살로 쏴서 이렇게 이제 관통시켜서 죽이는 것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제 성경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지금 아랍권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문자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서 이제 이 전 세계에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행위죠, 이것이. 장로들이 이제 다 듣고 나서 사형 판결을 합니다. 죽어 마땅하다 판결을 하면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좋든 싫든 손에 돌멩이를 주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방은 바위도 많고 돌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도 못된 아들을 정말 아우 저놈의 자식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러한 자식이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그런 자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 괘씸한 마음에 아마도 그런 괘씸한 행위를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양손에 날카로운 돌을 집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세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모세 율법은 어기는 것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적당히 작은 돌멩이를 어쩔 수 없이 집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손에 돌을 들고 돌들을 들고 점점 자기 곁으로 사방에서 다가오는 자기를 둘러서 사방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있는 이 아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반항하던 그때 부리던 그 반항심과 호기, 까칠함 이런 것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자 앞에선 강아지처럼 꼬리를 내린 채 오줌을 쌀 것입니다. 도시의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순간까지도 어쩌면 자기를 그 자리로 끌고 온 그 부모를 속으로 원망하고 욕하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눈을 흘기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해볼 테면 해봐. 내가 하는 군데. 니들이 뭘 나를 어쩌게.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을 들고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 사람 앞에서 그것을 대하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대하는 그 눈빛은 완전히 초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 심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뉘우침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이때의 뉘우침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 아들이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두개골이 파열될 때,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물론 말을 안 듣고, 말을 징그럽게도 안 듣고 반항할 때에는 저놈의 자식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토록 미웠던 그 아들이 막상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 어느 부모가 그 모습을 담담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도 한때는 엄마 품에 안겨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엄마 젖을 빨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몸에 좋은 이유식을 찾아서 정성껏 만들어줬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장난감을 사면서 행복해했던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백화점에서 그 아이의 옷을 고르면서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가방을 사줄 때 그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지옥엽 오냐오냐 이렇게 해서 키운 그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고집이 세지고 자기 자아가 나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 손을 물어뜯고 그러면서 자기 물건 안 사준다고 마트에서 바닥에 들어 누워서 징징대던 그런 아이로 이렇게 변해갔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 부모가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내 자식, 그래 그래 다 받아줬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하는 것이 귀찮아서 아마 하루에 5시간, 10시간을 비디오 게임하는데, 컴퓨터 게임하는데 방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는 그 어떤 사람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괴물로 이 아이가 자라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돌팔매가 점점 거세질 때, 그때쯤 되면 아마도 이 부모가 그 아들을 향해서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아들을 감싸기 위해서, 내가 대신 맞더라도 그 아이들을 감싸기 위해서 아마 뛰쳐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맞는 아이에게 뛰쳐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렸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잡고 못 가게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쩌면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실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그렇게 실신해가는 그 어머니를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못 가게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그 주변 사람들도 아마 복받치는 그 감정을 참 주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주위에서 지금 돌을 들어서 그 반항아를 향해서 돌을 내던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서도 분명히 자기 자신도 그에 못지않게 고집세고 반항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돌을 던지면서도 마치 그 돌을 자기가 맞는 듯한 그런 전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저 자리에 저렇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그 마음, 나도 저 자리에서 저렇게 맞아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갖도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그러고 아무리 강한 형벌이라도 그 형벌이 범죄의 예방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기꾼들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도 판사들이 때리는 형량이 너무 낮아가지고 댓글들에 보면은, 야, 참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다,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지금 댓글들이 많이 달리죠. 왜 그렇습니까? 인권, 인권, 인권 얘기하면서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통 평범한 건전한 사람들의 인권보다 더 앞세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일벌백계를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잔인하시죠?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을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만만하게 보고 자유롭게 범죄하다가 지옥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졌을 그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러한 일들로 1차적으로는 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니까 고대의 이야기니까 우리 지금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 이렇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분명한 영적 적용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늘아버지와 또한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 그 자녀들, 인간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 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늘아버지와 이 인간들, 자녀들 이 관계에서의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자녀의 입장에 있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의 입장에 있든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아들 되는 자들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즉 육적 관계를 통해서 영적 진리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 무협지 저리 가랍니다. 삼국지 저리 가라예요. 온갖 비참한 이야기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많은 것입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이런 전쟁 이야기, 그것도 고대 근동지방의 전쟁 이야기를 읽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또한, 신약 시대에 우리 또한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모델을 어디서 찾는가? 육적 전쟁에서 그 모형을 찾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그 육적 전쟁을 기록하신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물론 사무엘도 조금 있지만 뭐 무슨 누가 어떤 왕 다음에 누가 어떤 왕이 있었고 뭐 어떤 왕은 무슨 일을 했고 뭘 하다가 몇 살에 죽었고 아니 도대체 우리 국사의 이 우리 조선시대 왕도 외우기 힘든데 웬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왕들은 이렇게 꽤 차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소위 성지순례 우리는 성지순례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거 캐톨릭 용어죠. 이스라엘 이제 여행 같은 데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랜대잖아요. 어떻게 우리보다 우리 역사를 더 저렇게 잘하냐고.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왕들의 역사를 왜 이렇게 참 주의 깊게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왕들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당연히 실록을 읽어야죠. 예전에 그 왕들이 그 이제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지만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관을 불러다가 그 실록을 이렇게 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 왕 중에 누가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나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왕이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레위기는 정말 읽기가 힘들고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제사가 뭐가 왜 이렇게 제사도 많고 뭐가 짐승들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드리고 왜 그 도대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사장이라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라잖아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의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규례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뭘 받으시고, 뭘 안 받으시고, 어떻게 할 때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안 받으시고,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바칠 것이 아닙니까? 그래,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건 받지 않으신다더라. 절뚝거리고, 손가락 다섯 개 해야 되는데 하나 더 붙거나, 뭐, 이런 거, 이상한 것들. 이런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서의 그런 행실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이러한 일들 또는 구약의 어떤 그 실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영적인 그러한 교훈들, 원리들, 교리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자들, 예를 들어 왕들 또는 지금으로서는 국가, 국가에 있는 그 권위, 국가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것과 교회에서의 영적 리더십에 순종할 것과 가정에서의 부모의 리더십에 순종할 것을 가르칠 때 그것은 단순히 그것이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왜 중요한가? 모든 권위가 그 권위의 근본이 되시는 그 권위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일정 부분을 위임받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들이 받는 권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이고 국가를 통치하는 현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히틀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 권위 하에 네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권위 하에 하나님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그러한 권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연습이 될 때, 훈련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저와 여러분이 국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거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도록 키우거나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불손한데도 그걸 꾸짖지 않게 될 때 결국은 뭘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권위나 또는 우리가 뭐 학교 선생님의 권위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교통경찰관의 권위나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반항하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권위에 반항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17장 25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며 그를 낳은 여인에게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 육신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녀의 입장에 있건 부모의 입장에 있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이 어리석은 아들은 아닌지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는 아들은 아닌지 나를 낳으신 그 이 여인, 그 어머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근심을 끼치는 아들은 아닌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첫사람 아담 이래로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끊임없이 이 반항심이라는 이 죄성과 맞닥뜨려서 그것을 참 그것과 지금 투쟁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그 특성 중에 어떤 그가 갖게 된 그 죄성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반항심이었습니다.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왜 그거 먹었냐?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너 그거 먹은 거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이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왜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제 예편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제게 주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뉘앙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제 마누라쟁이가 이걸 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었어요. 이거 얘기할 필요 없었거든요.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권위자로 세우셨고 협력자로서 그 여자를 주신 것이라면 제가 어쨌든 이 모든 걸 책임지는 자인데 제가 어쨌든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주범이고 그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도 아내는 살려주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했어야 이게 정상이죠.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한다는 얘기가 지금 아내 핑계를 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마음 안에 반항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여자를 나에게 주시지만 않았어도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항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바로 후대인 이 가인에게 와서는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아주 두드러지게 확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자기 동생 아벨과 자기가 함께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동생 것은 받으셨는데 자기 걸 안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 동생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아무리 실제로 자기 동생이 미워도 그 죽이기까지의 그 분노라는 것은 참 대단히 큰 분노입니다. 그렇죠? 그거 제정신으로 못해요. 그 정말 조금 화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그 행동으로서 죽이기까지 분노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 아벨이 그렇게 했죠. 가인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이 안 보이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거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죠. 그랬을 때 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렇죠? 아마 국어책에 읽듯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내가 내 삶도 바쁜데 내가 동생 지키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마 이런 뉘앙스였을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성품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7대손쯤 이르러서 이제 가인에게는 6대손이에요. 최초로 아내를 두 명을 얻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어떤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뭐 실수였는지 뭐 고의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몸을 상하게 했대요. 자기를 다치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을 자기 아내 두 명 앞에서 노래를 지어서 이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라멕에게서 봅니다.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을 해치는 자가 7배로 보복을 받을진대 참으로 라멕을 해치는 자는 77배로 받으리라. 기고만장했어요. 아주. 네. 이것이 죄성이죠. 반항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반항적인 기질을 또 소돔 사람들에게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기, 소돔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셋이 왔다가 아브라함과 한 사람이 한 천사가 남아 있고 나머지 두 천사가 롯에게 갔지요. 롯의 집에 이 지금 소돔 안에 거하고 있는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온 도시에 이 수컷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렇죠? 나이에 상관없이 다 몰려왔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다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남자 내놔라. 우리가 동성 성관계를 하겠다 이러면서 몰려왔을 때 롯이 뭐라 그랬습니까? 워라건대 형제들아 이가 착하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롯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방을 내리죠. 나한테 이 남자를 알지 않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차라리 애들이 겁탈하든 뭐 하든 맘대로 하고 이 천사는 상관하지 말라. 대단히 우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돌이 들어와서 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냐 이러면서 그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 반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게 행하지 말라고 하는 이 롯의 권면 또는 하나님의 권면을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반항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모세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항심을 다스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는 이제 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이제 쓰는 그런 책인데 이 신명기 31장에서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을 내가 아노니 보라 이날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지금까지 죽게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에는 얼마나 더 하랴. 이렇게 참 걱정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들은 목이 뻣뻣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들 때문에 제대로 참 곱게 눈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 지경인데 내가 죽으면 니들이 얼마나 더 하겠냐. 참 안 봐도 참 너무 뻔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30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Rebellious people이다. Rebellious하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이 반역,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런 반역을 하는 권위에 반역하는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어떤 권위에 대한 반항의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8장 4절에도 너는 고집이 센 자요, 내 목은 쇠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우리가 뻔뻔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얼굴에 철판 깔았더니 여기는 이마에 놋 깔았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스라엘식 표현입니다. 야, 너한테 이마에 놋을 깔았냐.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5장 2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대언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 2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하는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기서는 한층 더 나갔습니다,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다. 시편 78편에도 보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은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중동에 있는 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대표 선수로 뽑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할 때, 국가대항 축구를 할 때 전 국민이 다 나가서 축구를 하지 않고 대표 선수를 뽑아서 그들을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응원, 마음으로도 응원하고 해가지고 그들을 최대한 훈련시켜서, 그게 우리의 실력이, 우리나라의 실력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실력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 전 국민의 실력의 대표자들과 함께 나와서 겨루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 각자를 다루시고 온 민족을 함께 다루시지만 점점 이 인류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대표선수로, 종교적 대표선수로 뽑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온갖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불어넣어 주셔서 온갖 기적, 지금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로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존재니까 너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셨는데, 그랬을 때 이들이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네 하면서 이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과 영과 혼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다면 그럼 모든 민족이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해서 그 좋은 것들을 다 주어보신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원리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지구의 중심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직접 통치를 하시는 그 시대에 천년 기간, 모든 이 재앙이 사라지고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같이 천년 가까이 되고 이 짐승의 이 저주가 다 풀리면서 육식이 다 사라지면서 이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구는 그런 세상에서 천년을 보낸 다음에도, 그렇게 좋은 것을 천년 동안 줬는데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귀가 천년 동안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다가 잠깐 천년 끝날 때 잠깐 풀려나니까 어때요?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항적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인류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반항적인 마음과 태도로 인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한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아유 고대의 일, 중동의 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반항심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항하는 자녀, 반항심이 있는 자녀, 고집이 센 자녀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극도의 분노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로부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함부로 다루신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벼락 맞아서 죽는 사람 세상에 많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이 지구 전체에서 그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지는 그 빈도가 엄청나요. 제가 뭐 자세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전체 지구를 따질 때 뭐 몇 초 만에 한 번인가 그렇대요. 한 번인지 뭐 수천 번인지 그렇대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횟수로 번개가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벼락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한 번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우리를 즉결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흉악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셔서 지금 일단 남겨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당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인간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그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게 될 때 고집 세고 반항하는 아들로 그렇게 남은 채 죽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이 우주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고 불못인 것이죠.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불못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반골 기질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고 제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참 괴롭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반골 기질을 좋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뭔가 이 학교의 권위 또는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적인 사람은 다 그건 어용이다. 그거는 교수님도 다 어용 교수다. 그건 지식인의 그런 깨어있는 지식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다. 국가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국가에 순응을 하냐. 도를 집어야지. 우리가 다 저도 다 그런 영향을 받고 자라고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반골 기질을 대단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십시다. 권위에 대해 저항하는 기질은 성경이 결코 권장하는 기질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안 듭니다. 제 이 반항적인 기질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말씀이 참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절들로 인해서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왕권 신수설이다. 모든 왕의 권력이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니들은 꼼짝없이 그냥 아무 말 말고 잔말 말고 니들은 무지한 백성들은 왕에게 복종해라. 이런 것을 강요하는 논리로서 왕들이 사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여기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어떠한 목사들은 분명히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사에게 아무 소리 말고 모두가 다 복종해라 이러면서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분명히 사용될 수 있는 구절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 이것이 잘못 사용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이 악용될 소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분이어서 우리더러 너희는 교단을 형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우리가 왜 교단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단들이 교단이 없는 곳에서 많이 형성되는 거 맞아요. 일면 장로교나 무슨 교파교에서 교단을 형성해서 그나마 이단을 어느 정도 걸러낸다고 하는 그 논리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너희가 개교회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이루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덜 똑똑하시네요. 그렇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이것이 잘못 사용될 위험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바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각 사람이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권위자의 권고와 지시에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잘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국가의 법을 사소한 것일지라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신호등 왜 국가에서 만들었을까요? 지키라고 만든 거죠. 속도 제한 왜 그거 만들었을까요? 지키라고 만든 거예요. 제 찔리고 있죠. 그래서 웃는 겁니다.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그거 지키라고 그거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걸 어기고 있습니다. 무슨 큰 범죄만 죄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사사로운 것에서 우리 마음이 그걸 안 지킬 때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무뎌지고 있는 것이죠. 한번 무뎌진 양심은 점점 쉽게 무뎌지죠. 그렇죠? 그래서 교통신호 쉽게 어기는 사람이 탈세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고집세고 반항적인 그러한 성향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이 기질이 나쁜 것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순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 목자가 이끄시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국가의 권위와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권위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와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사 그 권위가 틀렸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 마음속에 그러한 권위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인 줄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악입니다. 반항적인 기질.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떠들어봐라. 내가 바뀔 줄 아냐? 너는 네 알아서 해. 나는 내 대로 할 거야. 아주 나쁜 것입니다. 아주 나쁜 것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치려는 그 성향 아주 나쁜 것입니다. 제거해야 할 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제거해야 할 악이에요.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러한 반항적인 기질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제거하기 노력하시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네, 찬송한 곡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485장입니다. 예수님 따르며 복음 순종하면 485장입니다. 예수님 따르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일어나서 하십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 제가 오늘은 주님의 교회 앞에서 참 저도 하기 힘든 제 안에도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참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이제 증거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이고 일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진지하게 순종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행여라도 이 말씀이 우리 지체들을 짓누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즉시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걸 바꾸기 원하고, 그런데 잘 안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완전히 마음도 바꿔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반항적인 기질이 완전히 없어질 그날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날까지 저희가 이제 우리 육체 안에 살면서 주님 죽는 순간까지도 싸워야 하는 이 죄성과의 싸움, 주님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